안녕하십니까. 케빈 패스모의 파시즘을 읽고 있는 책 읽기 20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그냥 그 1장부터 쭉 순서대로 읽지 않고, 이 1장을 제외한 여러 부분들을 또 뭐 물론 10장이나 9장도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읽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이유가 사실 1장에 A이면서 A가 아닌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책은 인문서이기 때문에 파시즘에 대한 정의를 놓고 그 다음에 일단 한번 그것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파시즘을 역사적인 순서로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 책의 순서대로 읽지 않은 이유는 사실 우리들이 파시즘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 파시즘이라는 말만큼 여기저기에 쓸 수 있는, 쓰이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도 드뭅니다. 웬만한 것은 다 파시즘이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대중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하나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추종하고 그 지도자에 대한 무작정의 숭배를 보이고 또 좀 준군사적인 어떤 그런 집단까지 형성하게 되면 그걸 또 파시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민족이나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민족과 국가에 전면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를 파시즘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느슨하게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잘 이끌어보기 위해서 뭐 국가 주도의 복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그런 그 정치적인 사조 또는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대체로 봐서 1930년대 유럽에서 기인하는데요. 그 사조의 주창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 유럽의 파시즘적인 경제정책에 또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반대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아가는 시장 질서를 존중하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1930년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개인주의적인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에는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 그것을 용인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사실은 좀 변질되었다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930년대에 등장했던 그런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이라든가 또는 미국에서 그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주도이기 때문에 파시즘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국면에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파시즘이란 말을 사실 쓸 필요가 없죠. 뭐 여기에도 적용 가능하고 저기에도 적용 가능하다면 파시즘이란 말을 굳이 학문적인 용어로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이해하기 전에 왜 이런 용어가 등장하게 됐는가, 이 용어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모호한 특정한 규정을 명백하게 갖고 있지 못하는 모호한 규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20세기 초반의 서구 사회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대중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정체를 파악하기도 곤란하고 처치 곤란한 대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집단 덩어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던 조지 모스의 대중의 국민화, Nationalization of the Mass, 대중의 국민화라고 하는 책. 거기 보면 이제 나치의 경우에는 그렇게 등장했던 대중을 독일 민족주의에 가득 찬 반유대주의로 아주 그냥 똘똘 뭉친 국민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이제 독일에서의 나치즘의 과정이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대중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사태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그 대중이 하나의 주권을 가진 인민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등장했다. 근데 이 대중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곤란했죠. 왜냐하면 서구 사회는 가만히 이렇게 이 서구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대규모로 대중이 등장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하나의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또는 기성체 의사결정을 위해서 결집한다든가 또는 기성체제의 완전히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중들이 모여서 그랬던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구사회에서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낯선 사태였겠죠. 가령 이제 동아시아 세계에서만 해도 중국사의 경우만 해도 그런 농민전쟁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쓰거나 쓰지 않거나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태를 지칭하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할 때는 일단 대중들이 있습니다. 대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을 국가나 또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걸 민족주의라 번역하기도 어중간하고 국민주의라고 번역하기도 어중간하고 국가주의로 번역하기도 어중간했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이다 라는 번역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 국민, 민족 요것으로 결집시키려고 하는 국가지 주도의 어떤 집단주의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점은 이들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용어 밑에 대중을 묶어서 말할 때는 이들이 대중은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집단이다라는 것을 아주 무의식 중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에 따라서 지식인 엘리트들이 인텔리겐차가 이끌고 가야만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서구사회에서 이 대중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아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으로는 플라톤이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보면 나쁜 상태의 내가의 정체라고 하는 것에서 참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주정이 현대 서구 사회에서 파시즘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어떤 그런 머나먼 기원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1장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의 그 파시즘의 원형인 아니 뭐냐면 옛 원형으로서의 참주정에 대해서 플라톤이 말하는 참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참주 그러면 티라노스인데요. 참주라고 그러면 그냥 독재자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테나이에서 참주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독재자가 아닙니다. 곰곰이 보면은 파시즘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시즘에서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565-2에 보면 민중의 선봉의 선자가 아주 잘 따르는 군중을 이렇게 쫙 규합해서 뭔가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중의 선봉의 선자, 이 자가 바로 참주죠. 그리고 아주 잘 따르는 군중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주 잘 따르는 군중이 있다. 이 군중에게 동요하는 군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민중의 선봉의 선자가 참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참주정이 참주는 그러니까 꼭 독재자만이 아니라 이 참주가 있으려면요, 참주가 성립 가능하려면 반드시 그 민중의 선봉에 선 참주를, 이 참주를 아주 잘 따르는 군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테나의 정체는, 아테나의 정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주정이죠. 민주정이죠. 그럼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나라 일이 결정되는 그런 정체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나라 일이 결정되는 이 정체, 이게 민주정인데, 이 시민들을 완전히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딱 듣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기를 완전히 잘 따르는 군중의 힘을 가지고 움직여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참주죠. 그러니까 사실 참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민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행태입니다. 변종된 행태죠.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 따르는 군중이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민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민중은 이들은 선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한 계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에 관여할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죠. 간단히 말하면 빈민들이죠, 빈민들. 빈민들은 정치에 관여할 힘이 없기 때문에, 관여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은 아테나의 정치 체제에 따르면, 아테나의 정치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들이죠. 주권자들이죠. 그러면 선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 무식한 주권자들입니다. 그러면 참주는 이들 무식한 주권자들을 규합해서 그들의 의견을 규합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규합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잘 따르는, 참주를 잘 따르는 군중의 의견을 규합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은 아니죠. 비합법적인 것은 아니죠. 이것을 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라톤이 아테나의 민주정에 반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아테나의 민주정이 도달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이 셋 나쁜 상태, 즉 참주정에 반대한 사람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플라톤이 내놓은 대안은 뭐냐? 소수의 철학적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럼 철학적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요,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내놓은 참주정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지식 귀족들, 물론 그들은 기존의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식 귀족, 지식 엘리트에 의한 귀족 소수 정치, 지식 엘리트 소수 정치를 플라톤은 대안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참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 예를 또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번역하는 소포클레스 희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곡의 본래 제목은 오이디푸스 티라노스입니다. 참주 오이디푸스를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러면은 정확한 번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참주 오이디푸스가 되느냐? 오이디푸스는 본래 테바의 라이오스 왕의 아들이었지만 버려졌죠. 근데 이제 그 테바에는 라이오스 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왕은 뭐냐면 혈통에 의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어디서 이제 뜨내기 오이디푸스가 그 나라로 와서 나라의 곤란을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아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왕의 혈통을 본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를 추대할 때 사람들은 그가 왕의 자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를 잘 따르는 군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오이디푸스를 잘 따르는 군중이 되었는데 오이디푸스가 군중들의 그러니까 테바의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할 때는 참주라 불리지 않았지만 제 멋대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를 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에 있어서 민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뜻에 잘 따른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뜻에 잘 따른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이 맹목적으로 그를 따를 때는 그를 참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주와 훌륭한 정치지도, 인기 있는 정치지도자 사이는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플라톤의 규정에 그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플라톤이 해야 하는 일은 잘 뭔가를 잘 알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통치하는 전문가를 기르기보다는 이들이 선수 일을 하지 않고 정치에도 관여하며 재산도 많은 사람이 되면 간단히 말해서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유식한 주권자들이 생겨나게 되면 민주정이 잘 굴러가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아주 높은 지지를 한 사람에게 보낸다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참주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현대에 그대로 가져와 보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중이라고 하는 집단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대중을 플라톤이 말한 문중처럼 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민주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파시즘적인 뭔가를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주권자들인 시민을 무식한 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가정을 무식 중에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국가에 대한 소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뭔가를 해야 하고 우리는 국가에 의해서 생활의 안정,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 국가는 국토를 방해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국가가 먹여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국민주의자이고 국가주의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까지 가세하게 되면 이제 배제의 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국가가 각각의 개인의 삶에 관여하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개인주의자라 할지라도 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외국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했던 그 정체불명의 집단이었던 대중, 이 대중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파시즘에서 가장 심각한 파시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초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서구 사회에서 하나의 전통이 있었다. 먼 옛날에 아테나에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런 참주정, 참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원형으로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책 본문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을 본격적으로 챕터 1을 본격적으로 읽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그런 것에 좀 대중은 무식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편이에요. 갖고 있지 않는 편이 아니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중이 무식한 것은 지식인의 잘못이지 좀 아는 사람의 잘못이지 대중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을 조금이라도 좀 더 배웠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연중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한다고 하는 거? 무지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나보다 무지하지만 무식하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뻘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